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10월 15일 금요일 뉴스통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전태우입니다. 오늘은 신진 진행자의 사정으로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맡았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에서는요. 이런 북한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수집사업 주요 조사 결과라는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장마당 평균 매대 상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요. 주택 매매 등의 개인 간 거래 경험 또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한의 교통운송수단으로는 여객열차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서비차. 이 서비차가 2001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를 해서 최근 5년 사이에는 27.6%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또 북한 내에서 개인 식당도 늘었고요. 북한 주민들의 외식 장소도 장마당에서 개인 식당으로 크게 변화됐다고 하네요. 북한 주민들은 외식도 이렇게 주로 장마당에서 했었군요. 뭐 아무튼 해서 앞으로는 대북 정책에도 이 북한의 시장화를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 대상 물품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한국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더 현실적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대북 정책이 수립되고 실현이 되면 좋겠네요. 자, 금요일에도 변함없이 오늘의 수인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시간도 함께합니다.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유럽연합과 관련된 소식 알려드릴 거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온갖 신기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스 신세계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는데요. 이번 주부터 신지은의 생활중국어 대신 여러분들께 생활 속 재미나고 유익한 과학상식을 알려드리는 퀴즈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스윗뉴스 7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 회장은 이날 대한적십자사의 북한 백신 지원 검토에 대한 질의에 2,500만 북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5천만 도스 정도의 예방주사가 공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신 회장은 북한에서도 코로나19를 빠르게 억제할 방법은 백신 접종뿐이라면서도 다만 국내에서의 예방접종이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사적 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오던 완화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 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의료진 등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우 이달 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어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접종에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미 협상 재개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북한의 호응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언론 요약 보고에서 북한의 제재 해제를 협상 의제로 제안했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직접 접촉을 포함한 외교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를 이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반응을 기다릴 것이고 북한의 접촉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캐나다와 불란서가 초계기를 동원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데 재차 나섰습니다. 15일 캐나다 국방부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캐나다는 CP-140 초계기를 투입해 내달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북한의 해상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합니다. 불란서 또한 팔콘 200 초계기를 배치해 후텐마 공군기지를 거점 삼아 내달 초까지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불란서,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웰링턴 등 7개국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과학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WHO는 현지시간 13일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의 가능성이 있는 신종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병원체의 기원을 위한 국제과학자문그룹에는 미국과 중국, 도이칠란드,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과학자 26명이 참여합니다. 중국 측은 이미 WHO의 조사에 협조한 만큼 추가 조사는 다른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대만 가오슝시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 불이 나 최소 87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14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화재 참사가 난 청충청 빌딩은 도심 노후 주거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주비가 비교적 싼 서민 주거지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1층에서 처음 시작된 뒤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큰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이 낡은 데다 실내 공용 공간 곳곳에 잡동사니들이 많아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의 현재 상황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시간입니다. 양정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하신 소식 어떤 건가요?
네,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정 구간에 걸쳐서 장벽과 고압선을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구간의 공사를 노동당 창건일인 10일까지 끝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주민 총동원령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앵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국경 지역 중에서도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 지경을 1단계 공사 구간으로 정해두고 해당 구간의 장벽, 고압선 설치를 오는 당 창건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현지에 어떤 지시가 내려졌나요?
네, 북한 당국은 지난 4일에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 당과 뇌각, 국방성, 국가보위성 공동명의의 지시문을 내려서 당 정권기관과 기업소, 보위사법기관, 군대, 인민반 등까지를 총동원해서 1단계 구간공사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네.
소식통은 1단계 공사구간에는 일단 1m씩 장벽이 올려진 상태라며 그 위에 1m를 더 쌓아야 되는데 이건 누구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국경 연선에 일할 수 있는 노력을 총동원해서 일주일 동안 나머지 장벽을 올리고 전주대와 전기줄도 다 설치하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속도전이 강조된 것 같은데 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으니까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모두 동원해서 뭐 실내 공사를 마치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별 단위별로 운송수단을 마련해서 매일 아침 주민들을 공사 현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고요. 주민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네.
앞서 북한은 10월 10일까지 국경 전 구간에 2m가 넘는 장벽을 세우고 고압선에는 실제 고압 전류를 흐르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 자재 마련에 난항을 겪으면서 일단은 1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만 끝내는 것으로 한 발 물러났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네, 1단계 구간 공사가 뭐 시일 내에 다 완료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곧바로 2단계 공사가 본격화되겠군요.
네, 국경 경비가 비교적 수월한 2단계 구간도 현재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 2단계 구간의 완공 시점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고압이 흐를 수 있게 송전 설비를 보장하는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는데요. 구간마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변압기 등이 현재 도마다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설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네.
소시통은 도들이 일단 자체로 변대 60% 정도를 구했다며 이것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겨우 구한 건데 위에서는 나머지 변대도 11월 중순까지 무조건 보장하라고 한 상태라 현지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고압선을 설치한다고 해도 일단은 전기가 흘러야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북한의 전력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소시통은 이와 관련해서 원래 위에서는 고압선에 흐르는 전기를 국선으로 무조건 연결해서 24시간 보장해주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이 말이 또 바뀌었다고 해요. 이마저도 각 도에서 네. 알아서 보장을 하라고 한 건데
네.
소식통에 따르면은 그 현지에서는 지금 공장 기업소에도 불이 안 들어오는데 국경 고압선에 24시간 전기를 보장하라니 4개 도가 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공장 기업소에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경 장벽에 전기를 흐르는 고압선을 설치하겠다는 말 자체가 야, 이게 장벽으로 국경을 막겠다는 구상도 말이 안 되지만 이거는 정말 더 말이 안 되는 방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로써 현재 국경에 파견된 폭풍군단, 7군단 등 내륙 군부대의 철수 시점도 한층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부대는 국경에 설치된 고압선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확인된 후에야 철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당분간 이렇게 고압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국경 파견 기간도 당연히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폭풍군단 지휘부는 국경 파견 전체 인원을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파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대비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견 기간이 당초보다 길어진 이 내륙군부대의 열악한 생활 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2단계 구간의 장벽 고압선 설치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경에 꼼짝없이 머물러야 하는 이 전문 건설부대 군인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이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지금 건설부대 군인들은 비닐 방막을 기워 지붕을 만들어 놓고 반토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먹는 게 한심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 옴 같은 피부병에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인민들은 군복만 입었을 뿐이지 생긴 것은 꼭 꽃제비 같다면서 이들을 군대 꽃제비라고 부르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 북한의 군인들과 인민들의 실생활부터 먼저 챙기는 북한 당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선포한 인민 우선의 정책에도 잘 맞을 텐데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박보람 씨가 2015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보통 흔히 말하는 연애할래가 아니고요. 연예인 할 때 이 연애, 이 단어를 써서 연애할래라는 특이한 제목의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세계의 뉴스나 이슈, 그리고 역사나 다양한 정보를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요한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유럽의 정치 경제 공동체인 유럽연합이 위기에 처했다, 어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1월에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과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고 이번엔 볼스카와 마자르에서도 문제가 터졌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이 영국과 유럽연합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현지 시간 1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브렉시트 담당 장관이 이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한 국제 행사에 참석해서요. EU가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협정을 수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역사적 오판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일 다음 날에는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협정 수정안이 나오는 것에 대한 선제 공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석까지 나오고 있죠.
네, 좀 브렉시트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브렉시트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라는 의미로 영국과 탈퇴를 합쳐서 만든 영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브리튼과 이스트, 그러니까 영국과 탈퇴한다. 그래서 네. 브렉시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남아있는 것보다 탈퇴하는 것이 영국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네.
내는 건 많은데 받는 건 쥐꼬리다. 그래서 네. 이렇게 브렉시트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국이 이미 유럽연합을 탈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갈등 중인 건 좀 궁금하네요.
예, 영국과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진통 끝에 그 브렉시트 협정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네.
영국령이지만 유럽연합에 남아있는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통관 또는 검역 절차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요.
네.
특히 두 지역 간 냉장육 등 식료품 통관 검역이 대폭 강화되면서 영국 대 유럽연합, 유럽연합 대 영국의 이른바 소시지 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네. 아, 이 소세지군요.
네.
이 냉장육 중 대표적인 이제 먹는 것 중 하나인 이 소시지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표현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지난해 초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이 맞닿은 그 북아일랜드는 이제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 남기로 한 것이 화근이었어요.
네.
북아일랜드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에 수출할 때는 통관 관세 서류 작업 등이 필요 없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영국 본토와의 교역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대폭 강화가 돼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네.
오히려 영국 영인데도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소시지 등 식료품을 제때 공급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생기면서 외신들은 이 갈등을 소시지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영국의 요구사항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북아일랜드에서 판매되는 영국 상품에 대한 통관 검사 면제해라.
네.
그리고 북아일랜드 관련 분쟁에 대한 유럽 사법재판소 결정권을 철회하거나 또는 이제 독립적인 중재위원을 발족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네.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브렉시트 담당 장관은 북아일랜드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건 영국의 책임이며 왜냐하면 자기네 영국 영이니까
네.
필요할 때 북아일랜드 협약 16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재차 유럽연합을 압박했습니다. 이 16조는 협약이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초래할 경우 이제 문제가 초래되고 있으니까
네.
협정 이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일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아일랜드 내에 영국 상품 통관 검사 면제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50%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기들도 체면이 있으니까 다 내주진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정 정도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네, 이렇게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는 했는데 좀 그래도 어려운 고비가 남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관건은 북아일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개입하지 말라. 이 요구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네.
영국은 분쟁 조정에서 유럽 사법재판소 대신 독립적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그 유럽연합법 위반을 들어서 유럽연합 측이 벌금 등을 부과할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인
네.
거거든요. 그러나 유럽연합은 단일 시장 법규를 해석하는 최상위 기관이 유럽사법재판소인데 이걸 배제한다는 것은 전체 협정을 그야말로 흔드는 문제다.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세지 같은 식료품 말고도 좀 다른 사항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예. 아, 물고기 전쟁이 되는 거죠?
네. 물고기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난 5월에 영국 수역에서 조업권을 두고 영국과 블란서 간의 새로운 긴장 국면이 조성됐습니다.
네.
브렉시트 이전의 영국은 영불 해협에 저지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지섬 인근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자국 영해에서 유럽 선박들의 조업을 허용했는데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면 좀 굉장히 어려운 용어니까 네. 간략하게 비유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집 아니에요. 집 네. 아니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집 마당이고 그리고 공해라는 것은 대문 밖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은 우리 집 마당 안에서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이해되고 쉽게 되시죠.
네, 설명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네.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이 체결한 무역협력협정에도 전통적으로 근해에서 그러니까 어업활동을 그러니까 우리 마당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유럽연합 선박들의 2026년까지 조업 허가권을 내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BBC에 따르면 영국의 언론사죠. 올해 불란서 소형 어선들이 영국 영해 조업 신청을 47건 했는데 12건에 대해서만 허가가 떨어졌고 불란서 어선의 저지섬 인근의 이 배타적 경제 수용, 이 집 마당 안에서의 조업 활동도 75건이나 반려됐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영국이 허가해주고 싶으면 허가해주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주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뿔따구가 날 때만큼 난 거죠. 불란서는 영국이 브렉시트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반발을 했는데 영국이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조업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고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도 자기들 마음대로 제한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브렉시트 이후에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난 겁니다.
네, 약간 영국이 잔뜩 심술을 가진 것 같기도 하는 모양새인데 네. 좀 아무래도 이게 영국에게 유럽연합이 좀 당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불란서 이런 뭐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업 갈등이 계속되자 클레망본 불란서 외교부 유럽 담당 장관이 저지섬에 대한 불란서의 전력 공급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저지섬은 전력의 95%를 불란서로부터 수입합니다.
아, 또 그런 약점이 있었네요. 네.
현재 불란서는 네. 벨지크,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 유럽연합 14나라의 서명을 받아서 영국이 브렉시트 협정을 위반하고 조업 허가를 축소해왔다. 규탄한다 이런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수산업이 영국과 불란서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영국은 0.1%, 불란서는 0.06%로 굉장히 작아요. 네. 그런데도 양국, 그러니까 영국과 불란서가 이 자존심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물고기 전쟁이
네.
양국의 정권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영국에 밀리지 않는다.
네.
우리는 불란서에 밀리지 않는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치 전문 매체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물고기 전쟁이라는 이름에 비해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네요.
그렇죠.
네.
자존심 싸움이에요.
네. 그러면 유럽연합과 갈등을 겪는 곳이 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만은 아니라고도 제가 들었는데
네.
이 폴스카와 마자르는 또 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2004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유럽연합 조약을 지키겠다 서약을 하고 유럽연합의 경제, 정치적 통합을 지지한다라고 약속했던 이 폴스카와 마자르. 여기 양국에 극우 정당이 집권하면서 유럽연합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 겁니다.
네.
극우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폴스카와 마자르도 인권을 무시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서 언론을 막 탄압하는 거예요.
네.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일단 일정한 세력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뭐랄까 대중에게 영합한다.
네.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만 한다.
아, 그럴싸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렇죠.
대중에게 인기를 받는 거죠.
실제로 거냐. 그렇게 되면은 네.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영합 정책을 펴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폴스카의 극우파 정당 법과 정의당은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집권한 데 이어서 2019년에 재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하원이 법관을 인선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는 정책을 시행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독립, 그러니까 그 의회로부터 네.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여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네. 사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여당이라든지 정권에만 이득이 되고 야당이나 다른 데는 불리한 판결만 내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예,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네,
있죠.
그렇군요. 그럼 볼스카도 그렇게 비판하는 유럽연합과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볼스카의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은 이름만 법과 정의당이에요. 그동안 판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에 사법개혁, 이걸 사법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법개악입니다.
네.
판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을 추진해서 유럽연합과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볼스카는 사법부에 남아있는 옛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유럽연합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조치다. 유럽연합의 법률과 규범에 어긋난다. 철회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볼스카도 뭐 유럽연합을 떠나겠다.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볼스카는 그동안 사법개혁뿐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과 갈등을 겪어왔어요.
네.
유럽연합의 판결은 장기적으로는 볼스카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자체의 안정성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볼스카 정부는 일단 볼스카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폴렉시트, 이번엔 폴렉시트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계획은 없다가 선을 긋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볼스카 국민 대다수가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좀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일 볼스카 시민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와서 이 우리는 유럽연합에 잔류하겠다, 회원국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지지하는 시위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나중에 또 이제 볼스카 정권이 또 탄압하고 네. 막 이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는
네.
거죠.
하지만 뭐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으면 또 국가가 또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추후에 또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좀 마자르, 이제 이 헝가리 상황은 어떤가요?
예, 마자르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지도자로 꼽히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지난 6월에 마자르 의회는 8살 이하에게 성소수자를 묘사하거나 성전환수술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콘텐츠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157표, 반대 1표로 가결을 했어요.
네, 굉장히 시대를 거꾸로 가는 법안인데요. 네,
어쨌든 네. 지금 이 당초 이 법안은 원래 소와 성에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는데
네.
이 여당이 이 소와 성애와 성소수자를 한데 묶으면서 쟁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양극화를 부르는 의제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사회를 갈라치고 자신들의 정치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고 물론 이렇게 되니까 유럽연합도 국제사회 비판이 나오지만 막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네, 아 참 여러 가지 이 골칫거리가 예. 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이 볼스카와 마자르 이 두 나라 왜 그러는 건가요?
두 나라 공통점이 좀 몇 개 있어요.
네.
첫째, 두 나라 모두 공산주의를 경험했고
네.
이를 벗어나서 민주정치를 경험한 나라들이고요. 도대체 그렇지만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극우정당의 집권에서 지금 국민들을 탄압한다라는 거고
네.
세 번째, 그래서 두 나라 국민 모두 극우정권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반대투쟁을 벌였고 지금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 정권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정권을 연장할 수 있을지 별 꼼수를 다 내고 있고 유럽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 유지와 안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네, 이 볼스카와 마자르가 유럽연합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독자 노선을 추구를 한다면 유럽연합으로서는 아무래도 제재를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좀 마땅한 제재 방안이 있을까요?
유럽연합은 이제 볼스카 마자르의 도전을 묵과하면 다른 회원국에도 도미노 효과, 함께 쓰러져 버리는
네.
그런 효과를 불러올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강력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영국이라는 큰 나라가 탈퇴하는 거에 따른 뒷수습에 바쁜 마당에 당장 볼스카나 마자르의 축출 같은 이런 강경책을 또 내세우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유럽연합은 지난 13일 날 첫 유럽연합 그린 본드, 녹색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발행해서 120억 유로, 그러니까 139억 달러로 조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2026년 말까지 최대 2,500억 유로, 그러니까 2,900억 달러를 발행할 계획인데
네.
이렇게 막 발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네.
경제 회복해야 되고 친환경으로 바뀌어야 되고 디지털 사회로 전환해야 되는데 거기에 8,000억 유로, 9,285억 달러를 쓰려고 해요. 그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네.
볼스카와 마자르가 말썽꾸러기 나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EU 통합과 그러니까 유럽연합 통합과 정체성을 흔드는 존재가 됐고 앞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유럽연합은 원래 이 통합 정신과 그 방향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혼란에 빠진 유럽연합이 세계적인 화제가 돼서요.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으로도 이 전 세계 국민들이 현재 힘든 상황인데요. 국가 간의 갈등 상황이 더 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최유한 평론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1978년에 제1회 TBC 해변가요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음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김성호님은요. 오래도록 한국에서 사랑받는 작곡가이자 가수인데요. 감성적이고 또 시와도 같은 노랫말로 특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명하고 참 좋은 곡들이 참 많은데요. 1994년에 발표한 곡목이 참 긴 이 노래도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촉촉한 감성에 젖을 수 있는 노래인데요.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시죠. 뭔가 노래 제목 자체가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 같죠?
그녀는 너무나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이 세상의 온갖 신기하고도 새로운 신기술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 신세계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하태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어떤 신세계 신기술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곤 하는데요.
네.
그러다가 흉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을 보면 뭐 몸 여기저기에 아물고 남은 흉터가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번 생긴 흉터는 수술이나 약으로 절대 없앨 수 없다는 사실 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시중에 이런 연구 같은 게 있잖아요. 흉터를 없애는 연구 이런 것들은 하잖아요.
네. 현재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흉터 제품이나 레이저 치료도 흉을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조금 완화하는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 상처 회복과 관련된 섬유화 세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흉터를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흉터 치료와 관련된 소식이군요.
네.
상처는 사실 이게 되게 흉 없이 아물기도 하지만 정말 이 깊게 다친 상처는 어김없이 흉터로 남게 되니까 참 보기 싫잖아요.
그죠.
네, 이런 보기 싫은 흉터. 그럼 왜 생기는지부터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생물은 상처가 나거나 심지어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도 도마뱀처럼 네. 그대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왜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은 그렇지 못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도 태아 때는 진피가 손상되는 상처를 입어도 흉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자라면서 이런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흉터가 남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생존과 번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피부가 완벽한 재생보다는 흉터를 남기는 쪽이 더 낫다는 건데요.
오, 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심한 상처가 났는 데까지 완전히 아물 때까지 기다린다면 감염에 걸리고 염증에 취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흉터가 생기더라도 빨리 외부의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봉합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아, 흉터가 생기더라도 빨리 봉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네네. 몸이 이런 흉터를 만들어내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터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이 등장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마이클 롱가커 교수팀은 피부의 섬유화 세포가 흉터 형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네.
피부에는 여러 세포가 있는데요. 그중에 상처 회복에 관여하는 세포가 바로 섬유화 세포입니다.
네, 이 세포 어떤 세포인가요?
이 섬유화 세포는 동물 조직의 구조적인 틀을 만드는 기본적인 세포고요.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을 메워서 물리적으로 조직을 지지하거나 세포를 에워싸서 세포가 튼튼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세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연구팀은 섬유화 세포가 다시 여러 종류로 나뉘어서 그중에 EPF와 ENF라는 섬유화 세포가 흉터 형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밝혀냈는데요. 온전한 피부의 진피에는 ENF가 많은데 흉터에는 EPF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즉, 상처가 났을 때는 EPF 대신에 ENF가 회복에 관여하도록 하면은 흉터를 남기지 않고 말끔하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 회복에 관여하는 세포를 좀 조작을 하면 말씀하신 태아처럼 온전히 낫는 게 가능해진다는 말씀이군요.
네, 조금 어렵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롱가커 교수팀은 실험용 쥐의 등에 상처를 낸 뒤에 상처 부위에 활동하는 섬유화 세포를 조사했는데요. 그러자 원래는 진피에 있던 ENF가 상처가 생기면 EPF로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또 상처가 생기면 특별한 신호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는데요. 상처로 인해서 세포들 사이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감지하는 YAP라는 단백질 센서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네.
이 YAP 센서가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현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ENF가 EPF로 바뀌어서 상처를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YAP 센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면 이 흉터에 많은 EPF가 활성화되지 않고
네.
진피에 많은 ENF가 활성화되어서 상처 치료 과정에 관여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죠.
핵심은 YAP 신호를 억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섬유화 세포가 EPF로 이 변신을 막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네. ENF가 활성화돼서 피부가 멀끔하게 치료될 수 있는 거죠. 이 연구진이 네. YAP를 억제하는 제제인 베르테포르핀을 쥐의 상처에 주사하자 진짜로 흉터가 남지 않는 느린 회복 과정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도 이런 방식을 좀 적용할 수가 있나요?
우선 베르테포르핀은 황반병성과 같은 심각한 안과 질환의 진행을 막는 용도로 이미 쓰이고 있는 약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물질이 YAP 억제 효과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니 아마도 곧 베르테포르핀을 피부 상처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논문이 나올 것 같고요. 물론 특정 물질을 억제한다는 것 자체가 생체 리듬에 역행하는 과정이어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이를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미래에는 흉터 없는 세상이 도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처에 바르면 흉터가 남지 않는 피부 연고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날 곧이어 곧 있으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 몸은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상처를 빨리 낫게 해서 더 이상의 감염이 없도록 막아주는 결과가 바로 흉터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한 만큼 이 흉터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가능한 세상이 왔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태성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과학상식 퀴즈, 그러니까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쉽고 재밌고 유익한 과학상식 퀴즈, 짧게 풀어보는 코너로 함께 할 텐데요.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도 각자 맞춰보세요. 지구는 왜 둥글까요? 지구가 당연히 둥글지, 뭐 당연한 걸 왜 물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지구가 둥근데에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중력은 행성의 중심을 향해 가해지는 힘으로 이 표면의 모든 부분이 중심을 향해 일정하게 당겨집니다. 그 결과 행성은 구체, 즉 공모양이 되는 거죠. 하지만 행성들이 완벽한 구체는 아닙니다. 물체는 회전하는 회전축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비대칭을 이루게 되는데요. 지구 역시 구체에 가깝지만 완벽한 구체는 아닌데요. 적도의 한 지점에서 반대쪽까지 측정한 가로 지름은 극지방에서 극지방까지 측정한 세로 지름보다 약 42km 정도 더 깁니다. 혜성의 산이나 계곡들도 완벽한 구체를 망치는 작은 흠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은 높이가 약 9km인데 중력이 그보다 더 높아지는 걸 방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과학상식도 유익하고 즐거우셨나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평북과 함경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7도, 해산 영하 4도, 강계 0도, 신의주 3도, 평양 6도, 사리원 청진 7도, 해주 함흥 9도, 개성 10도, 원산 1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영하 2도, 해산 3도, 강계 7도, 신의주 9도, 평양 사리원 10도, 해주 청진 11도, 개성 12도, 함흥 원산 15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m를 이겠고 오후에는 1.5에서 3m를 이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m를 이겠고 오후에는 1.5에서 4m를 이겠습니다. 서해북 밭바다에서는 1에서 3m를 이겠고 먼 바다에서는 1.5에서 4m를 이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현대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1% 상승한 배럴당 81.3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02% 상승한 1,798.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토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0월물 가격은 온스당 23.46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3.56원입니다. 과학상식 퀴즈와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순위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 회장은 이날 대한적십자사의 북한 백신 지원 검토에 대한 질의에 2,500만 북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5천만 도스 정도의 예방주사가 공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신 회장은 북한에서도 코로나19를 빠르게 억제할 방법은 백신 접종뿐이라면서도 다만 국내에서의 예방접종이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사적 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오던 완화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 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의료진 등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우 이달 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어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접종에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미 협상 재개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북한의 호응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언론 요약 보고에서 북한의 제재 해제를 협상 의제로 제안했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직접 접촉을 포함한 외교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를 이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반응을 기다릴 것이고 북한의 접촉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카나다와 불란서가 초계기를 동원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데 재차 나섰습니다. 15일 카나다 국방부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카나다는 CP-140 초계기를 투입해 내달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북한의 해상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합니다. 불란서 또한 팔콘 200 초계기를 배치해 후텐마 공군기지를 거점 삼아 내달 초까지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불란서,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웰링턴 등 7개국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과학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WHO는 현지 시간 13일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의 가능성에 있는 신종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병원체의 기원을 위한 국제과학자문그룹에는 미국과 중국, 도이칠란드,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과학자 26명이 참여합니다. 중국 측은 이미 WHO의 조사에 협조한 만큼 추가 조사는 다른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대만 가오슝시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 불이 나 최소 87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14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화재 참사가 난 청충청 빌딩은 도심 노후 주거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주비가 비교적 싼 서민 주거지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1층에서 처음 시작된 뒤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큰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이 낡은 데다 실내 공용 공간 곳곳에 잡동사니들이 많아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뉴스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가 됩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오던 완화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 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모든 시설에는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10명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겠죠. 백신 접종 완료율이 굉장히 높아진 한국에서도 서서히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거 지금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한국이 성공하는 첫 주자가 돼주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려면 정말로 신중하게 잘 시행해야 할 거고 국민들도 방역 지침 더 잘 지키면서 잘 따라줘야 할 겁니다. 네,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전태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힘이 넘치는 가창력으로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인기 여가수 에일리 씨가 2016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If You 들으면서 이번 주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항상 더 조심하시면서 주말 더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일하는 사이 사이 말